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제사장 힐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급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골과 사방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개혁이라는 단어는 정치계에서 또 사회나 조직에서 교회 역사에서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새롭게 고침입니다. 체제나 제도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혁은 한자로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죽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혁자는 짐승의 생가죽을 벗겨서 통째로 널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생가죽을 옷이나 구두로 만들 수 있는 상태인 혁, 가죽으로 다듬는 일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개혁은 가죽 벗기기, 기름 빼기, 펴서 말리기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과 수고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죽 만들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나라를 개혁하기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이룬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한 끝에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을 이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신앙의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몬과 문하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 왕의 시대 배경은 이러합니다. 요시아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은 부친인 히스기야의 정책과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지방에 있는 많은 산당들을 다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큰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아는 므낫세와 아몬의 친아수르 정책을 다시금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개혁을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과 이어지는 23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장은 개혁의 서막이 되는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 그리고 그에 따른 요시아의 반응, 즉 회개와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신앙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요시아의 양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나이가 67세에 죽었지만 아버지는 당시에 22세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년 만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했지만 백성들은 다시금 그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그의 어린 아들 이 요시아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갓 8살 막 유년 시절에 접어든 요시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가 피신을 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추스리지도 못한 채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주변에서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었을 것이고 또 그를 돕기 위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여호와 신앙으로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아의 젊은 시절의 사건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의 나이 16세 즉위 8년 차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12년에는 곧 20살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은 그의 나이 26세 때이지만 그 전부터 요시아의 신앙 개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은 요시아 왕에 대한 총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평가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요시아를 포함해서 8명에게만 주어진 평가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13대 왕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방금 전에 살폈던 역대하 34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세가 되었을 때 요시아는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개혁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시아가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착수하기 전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 보수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어서 율법책의 발견과 회개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위 18년에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무 살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미 시작한 요시아는 그의 나이 26세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보수 작업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서기관 사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이란 뜻입니다. 힐기야의 일은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을 계수하여서 그 은을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갈라져서 틈이 생기고 또 일부분이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가 주전 약 960년경이었으니 이후로 당시에 주전 622년 정도까지 대략 약 3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점점 낡아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상당히 자세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보수에 대해서 일꾼들을 신뢰하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아는 선왕 요아스 때에 요아스가 오래전에 세워놓은 전례에 따라서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모은 것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감독관들에게 모든 돈을 주어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주도록 했고 어떠한 회계 보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곧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참 힘이 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료와 동역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요시아는 제사장과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는 감독하는 사람들, 일을 부리는 사람 모두 다 믿어주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후에 철저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 먼저 믿어주고 그 믿음에 부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과 또 구역 모임을 하는 장소와 또 우리가 관리, 보존하고 섬기고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애정과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주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우상이 가득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보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집의 구조로 비유하여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여러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재, 주방, 거실, 침실, 벽장 등입니다. 서재는 마음의 상상과 생각들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방은 욕구의 방으로 돈, 명성, 지위, 야망, 욕망 등 세상의 음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실은 가장 안락하며 은밀하고 조용한 곳으로 대화와 교제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정한 시간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실은 인생과 사랑을 즐기는 곳입니다. 올바른 결혼과 이성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속 침실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벽장은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을 넣어둔 곳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문을 열어 보여드리고 치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입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정결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 죄악들이 있다면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면 다시금 우선순위를 재배치하여서 하나님이 1등인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전 보수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율법책이라고 할 때 하토라라는 이 단어는 모세오경 중에서 오직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책이 신명기 31장 26절에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율법서로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율법책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내용을 듣고 왕이 통회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힐기야는 성전 이곳저곳을 살피며 금이 가고 부서진 곳을 인부들과 함께 수리하던 중에 이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합니다. 사반은 즉시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잠시 숨을 돌린 뒤에 율법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시여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역대 조상들이 놓쳤던 숨겨져 있던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 나쁜 소식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곧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이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낭독할 때 요시야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은 아마도 이전에 읽은 어떤 책이나 교훈보다도 요시야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짐작한데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왕은 곧바로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물을 함께 흘렸을 수도 있고 아마도 회개의 기도가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 신앙의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과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된 이 회개의 장면이지만 이 순간이 요시야에게는 큰 충격과 변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민족과 나라가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YUM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책을 보면 작은 땅 핏케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로렌 커닝햄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갬비어의 제도에서 사흘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피케언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하여서 겪었던 놀라운 일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불과 55명의 주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섬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9명의 반란자들이 이 배를 탈취하여서 찾아온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하여서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이 섬에 은둔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은 점차 지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후 섬에는 미움과 시기, 싸움과 학살, 자살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 섬의 지도자격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들의 동료의 소지품 상자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옥 같았던 이 섬은 마침내 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렌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이 애덤스의 성경책을 유리관에 보관해 둔 것을 보여주었고 당시 섬의 지도자는 애덤스가 사용하던 그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개혁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성경 공부와 훈련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요시아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회개와 기도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받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이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11절에서 옷을 찢었고 또 13절에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조상들의 잘못을 품고 또한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것을 또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그 원인을 전가했던 것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잘못한 죄악이 자기 세대에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며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악을 그는 품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죄악, 선조들의 죄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의 죄,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왕은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 다섯 사람이 당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도권 안에 있었던 선지자 훌다를 찾았습니다. 훌다의 남편 살룸은 성전에 보관된 제사장의 옷 또는 왕의 옷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고 기록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수도로 삼은 고지대 지역이 첫째 구역이었고 히스기야 때에 새롭게 확장된 낮은 지대 지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 등 예루살렘 근처에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훌다를 찾아간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훌다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여성들도 적재적소에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 역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성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둡던 이 조선을 위해 오셨던 많은 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따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혈혈단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복음을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훌다가 다섯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와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거쳐서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계와 고난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18절부터는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요시아의 태도를 보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땅에 멸망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유다 5대 왕 여호람 시대에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징계를 유보해 주시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으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곧 회개의 기회이고 한 번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인정하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곧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아는 또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겁내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강퍅하다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선언을 듣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선지자를 통해 자비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마음에 겸비가 있었던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를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앞선 11절에서는 옷을 찢었다는 표현만 나오지만 훌다의 예언 속에서는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동안 남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행동은 이후에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고 함께 회개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회개할 때 그 진심이 따르는 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서막 22장 마지막 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것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요시아에 대한 예언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씀을 읽고 괴로워하며 근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시아 시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어지는 23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즉각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멸망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요시아는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지 않고 철저히 민족을 위해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통해 시대적인 소명이었던 유다의 종교개혁은 힘있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때의 일입니다.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 중에서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의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 연구에 참여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몇 명의 조선 청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성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던 어둡고도 암울한 시절에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여서 성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서만이 미래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양인성, 유석동 선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927년 3월 동경 고등사범학교 지리과를 졸업한 김교신 선생은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당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발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신구약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오늘 우리의 염두에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로다. 성서 조선아, 조선의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글에 감동되어서 지금까지도 성서 한국의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많은 정의와 예가 있지만 요한 계시록에는 복된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시아 시대에 이 책을 제사장이 먼저 읽었고 서기관이 읽었고 왕이 읽었고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이 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청취가 아닌 순종의 의도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청취에는 언제나 진지한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고 성경책도 많아졌고 성경의 번역도 또 성경의 참고서도 무수하게 많아졌는데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복된 역사로 또한 복된 이 나라로 복된 교회로 그리고 복된 새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으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예배를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모임과 더불어서 개인 경건의 생활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우선 붙잡아야 할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시대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죄악들, 인재들, 또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범죄들, 성경 말씀에 반하는 많은 이슈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아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 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민족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아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의 발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과정을 통해 유다의 신앙과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먼저 부서진 성전을 날마다 수리해가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일평생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공동체, 이 민족을 살리는 참된 개혁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